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필리핀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국내에 또 들어오셔서 제자들 선교에 총무로 사역하시고 특별히 CTS에 사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사모님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또 자문 역할도 하고 또 예배도 인도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행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주일 저녁인데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우리 현산교회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듣다가 직접 아까 5시에 왔거든요. 5시에 오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몇 사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줄줄이 이렇게 청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주일 이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여러 청년들 보면서도 제가 또 많이 놀랐는데 또 이렇게 늦은 주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나오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참 놀랍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참 제 아내가도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현상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좀 생깁니다.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설교자지만 참 이 현상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귀한 복을 이미 누리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네. 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사실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이제 제가 오늘 PPT 그냥 몇 장하고 짧은 동영상 하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 중간에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문화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으로 지상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나오지만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명령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명령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문화명령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명령들 가운데 또 중요한 하나의 명령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바로 이 지상명령입니다. 이 문화명령의 핵심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내용이고, 지상명령은 이제 18절로 2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명령형 동사가 써 있는데 사실 헬라 원어에 딱 들어가 보면 나머지는 다 부사형 동사고 명령형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문화명령이고, 지상명령은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상명령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는 것은 한 본문 안에 나오는 어떤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명령과 이 지상명령이 가지고 있는 이 두 명령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은 둘 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은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주셨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를 잘 낳아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죠. 이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서 어찌 보면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이 제자를 삼되 자신이 양육했던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뭐 혹은 디도 혹은 이제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했지만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제자 삼는 삶을 잘 살았던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그 제자를 가르쳐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편지를 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제자지만 영적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 또한 뭐냐면 영적인 하나의 자녀들 같은 거죠. 이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해서 또 그 영적인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낳고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화명령과 이 지상명령은 서로 다른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 둘 다 핵심은 뭐냐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문화명령의 그 생명은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다면 지상명령은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계를 정하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되 한계를 어떻게 정했어요? 땅에 충만할 만큼.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이 제자 삼는 삶을 살되 어디까지?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온 인류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열망함을 우리가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9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죠. 두 사람이 대한민국은 평균 작년에 0.98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낳지 않았죠. 근데 최근 이제 2019년도 3, 4분기 대한민국 출산율이 나왔어요. 0.88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은 0.98이었는데 올해는 다시 0.88로 떨어졌어요.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그게 0.7, 0.6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이제 두 사람을 낳아야 이게 서로 쌤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둘을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내인 이 두 사람이 한 사람 하나의 아이도 낳지 않는 현실로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가게 된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이 대한민국의 출산율 하락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율이 어디까지 어떻게 떨어질지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국가는 나름대로 엄청난 여기에 지원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 출산율, 떨어지는 이 출산율을 막을 길이 없어요. 추락하는 것은 뭐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지금 브레이크 없는 출산율의 저하입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왜 나의 아이를 기르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나서부터 아이를 대학까지 키우려면 뭐 3억이 든다, 4억이 든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든 현실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은 뒤에 처음으로 주셨던 명령이거든요. 사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거리가 먼, 저 명령이 요즘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맞지 않는 명령처럼 우리에게는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잖아요. 기준. 하나의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잣대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때때로 많은 어떤 석학들이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이 때로는 명사들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분들이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닌 이상 어떤 부분은 맞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틀린 부분들이 있죠. 왜? 그분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게 뭐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혹은 장소, 상황을 초월해서 진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진리죠.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옳으면 그것은 진리인 건데 결국 수천 년 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할 수 없는 유일한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죠. 요즘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얼마나 교회가 많이 욕을 먹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참 많은 또 어떤 부끄러운 사회에서 어떤 그런 이름으로 또 올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사실 이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은 사실 우리로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내 옆에 있는 한두 명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타문화권까지 넘어가서 그 많은 이슬람이 얼마나 강성합니까? 그러죠? 대한민국 안에도 이미 엄청난 많은 모스크들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많은 어떤 대적들과 그런 반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저 말씀이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인지 고민될 만큼 이 시대는 너무나 척박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또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진리인 거죠.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사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땅끝이 무엇인지 저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 세계가 지구가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근데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됐을 때 과연 그들의 머리에는 땅끝, 모든 민족이 그려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아니라 500년 전, 4분의 1이죠. 2000년 전이 아니라 500년 전만 해도 땅끝이라는 소리를 딱 들으면 아, 지구는 편편해서 쭉 바다를 타고 가면 맨 끝에 가면 바다가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 같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구는 계속 가면 한 바퀴 뺑 돈다라고 하는 이 둥글다라는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됐어요? 500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오랜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을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민족을 말씀하셔요. 그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명령이 아 우리가 정말 지켜 순종해야 될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어떤 감이 왔겠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지구가 그려지지만 이 척박한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가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우리가 처한 상황 또 나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 문화명령이나 이 지상명령은 사실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 후배 선교사가 이제 아이를 넷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째를 낳고 넷째가 임신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정엄마나 그 시어머니나 둘 다 다 그 어르신들의 반응은 다 너 미쳤니? 라고 했답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미친 짓이구나. 아, 이 이야기를 엄마 뱃속에서 들은 거죠. 아,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 미친 짓인 거예요. 아이를 넷째를 임신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만큼 얼마나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힘든지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이 시대 출산율 0.98, 0.88인 이 시대에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은 나에게 진리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갑자기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은 정부에서 나오셨나 봐. 출산장려운동본부 이런 데서 나오셨나 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표준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0.88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둘을, 할 수만 있다면 셋을. 2월 달에 KBS 인간극장에 어떤 부산에 있는 한 크리스찬 가정, 목회자 가정이 나왔어요. 이제 90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제가 팀 리더였고 그 목사님과 그 자매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같은 멤버들이었는데 근데 그 인간극장의 제목이 여덟이라 더 좋아 이런 제목이 그 집은 아이들이 여덟입니다. 그 목사님은 전라도 전주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부산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라도 분이 부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8명입니다. 한번 심심하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쳐보세요. 여덟이라 더 좋아. 그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명령 단 어떤 한 가지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결혼 이제 27년이 지났거든요. 결혼 27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제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식을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마저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아내,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명령은 어찌 보면 단 한 가지도 우리가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권고와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찌 보면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 그 부끄러움이 여전히,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가 바로 누구예요? 그가 크리스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연약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믿음의 삶인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사실 우리는 늘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저 명령이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저 명령 앞에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게 아니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제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거죠. 제가 무언가를 했다, 제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이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손에 연필을 쥐어주고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이름을 쓰게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자기 이름 못 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의 이 손을 아빠가 엄마가 잡고 그 아이의 이름을 쓰게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박수를 쳐주죠. 아, 놀랍다고, 이렇게 이름을 썼다고.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혹은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불편한 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때로 간증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병이 나았다.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무슨 간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족했던, 죄 많았던, 연약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내 인생을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변화시켜 가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해 가시는 역사들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 어버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걸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학자 중에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가 한 사람 있는데 헤르만 바빙크라고 합니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개혁교회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니까 헤르만 바빙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전 읽기에 그래도 이렇게 좀 친근하시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저 책에서 저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은 이 세상의 경륜으로 끝날 것이나 땅에서의 가족관계들은 인간의 영적 보고들을 증가시키고 이 보고들은 부활 때에도 잃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다. 놀랍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 가족관계, 이 가족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보고도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저와 제 아내, 부부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 한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보고도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보고도는 결혼은 땅에서 있는 거지. 뭐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결혼 없잖아. 그러니까 땅에서의 이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이 부부됨과 부모와 자녀와의 이 가족관계는 우리의 영적인 보고들을 증가시키는데 이 영적인 보고들은 부활 때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족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누리게 하신 그 축복이 너무 커요.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고 감히 수없이 단언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 이 가족관계 안에서 저는 누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하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그 관계가 바로 이 가족관계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도시락이라고 하는 한 작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엄마와 한 딸이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엄마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일을 하고 딸은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엄마도 도시락 하나 챙겨가고 엄마도 딸도 도시락 하나 챙겨서 일터와 학교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도시락을 점심시간 4교시 끝나고 먹지만 우리 옛날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4교시 끝나고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라 2교시, 3교시 끝나면 도시락을 이렇게 까먹죠. 예. 이 딸이 3교시 끝나고 나서 도시락을 딱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서 도시락 뚜껑을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4교시 체육시간 수업에 들어갔어요. 체육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4교시가 끝나가는 시간쯤에 자기 어머니가 저 교문에서부터 헐레벌 때 뛰어들어옵니다. 도시락을 들고. 예, 아직 점심시간 안 됐지? 라고 하면서 네 도시락하고 내 도시락이 바뀐 것 같다고. 엄마가 헐레벌 때 뛰어와서 그 도시락을 주고 딸이 가져왔던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갔습니다. 딸이 3교시 끝나고 그 도시락을 열었을 때 그 도시락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행주가 있었어요. 행주. 그 엄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습니다. 막노동 건설 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하시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딸과 엄마의 두 개의 도시락을 쌀 수 없었어요. 왜? 집에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매일마다 딸은 도시락 싸주고 엄마는 빈손으로 가면 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공부하는 나도 배고픈데 저 막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배고플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늘 도시락을 자기 딸의 거는 딸의 거는 싸주고 엄마 도시락에는 행주를 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엄마 도시락하고 딸의 도시락이 바뀐 거예요. 딸이 3교시 끝나고 도시락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밥이 있었던 게 아니고 행주가 들었던 거예요. 딸은 그때야 알았어요. 우리 엄마의 도시락 단 한 번도 밥을 싸간 적이 없구나. 어찌 보면 옛날 지금의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는 어찌 보면 그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땅을 사셨던 우리 모든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에요. 그분만의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루 종일 그 건설 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하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딸이 밥을 먹고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다면 그걸 기뻐하신 거죠. 그 배고픈 배를,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어찌 보면 수돗물로 물을 마시면서 그 허기를 이겼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마음인 거죠. 그게 바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이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조차도 기쁘게 감당해내셨던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땅에서 그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절절하게, 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됐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은 건 제 아내지만 그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온몸으로 절절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년 전에 저희 제자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사는데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근데 8개월밖에 안 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놀러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놀랍게. 8개월밖에 안 된 그 애를 데리고 있는 그 형제가, 아, 목사님, 저는 이 애를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8개월 된 아이가 자기를 향해서 뻥긋 한번 웃어주기만 해도 자기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큰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가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속상하대요. 이거 모든 아빠 엄마들이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업적으로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기보다는 이 주일날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옛날에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도 하죠.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를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뻥긋 웃어주는 그 하나를 통해서도 그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듯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가 저 찬송을 통해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진실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해보세요. 아버지들이 깜빡 죽는 거예요. 그 애들의 사랑 고백 때문에.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 가족 관계들은 우리 인간의 영적 보고들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족이라고 하는 부부됨과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몸으로 절절하게. 이러한 이 영적 보고들은 부활 때에도 잃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다. 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엄청난 희생이 따르죠. 그런 것만큼 자녀들 한 명 한 명은 그야말로 보물이고 면류관이죠.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교회들을 향한 고백 가운데 그런 표현들을 쓰죠. 너희는 나의 뭐다? 면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그런 표현들을 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해산하는 수고,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희생, 수고라고 말하죠. 육적인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과정에, 영적인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해산하는 수고가 끊임없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지금도 쉬지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죠. 저희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저희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묻는 말에 제 아내가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 선교하셨다라고. 저희가 선교사고 제가 목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위해 여전히 매일매일 수고하고 계시죠. 저를 찾아와 주셔서 도전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를 향해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라기 3장 17절에서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해요. 원어적 의미에는 자물쇠로 잠가둔 그런 물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물쇠로 잠가뒀다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물건은 아무데나 두죠. 그러나 옛날 우리 할머니들 소중한 금가락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장롱 속에 집어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가놓죠. 왜? 소중한 거니까. 누구도 손타지 않게 아끼고 보호하는 그렇게 자물쇠로 잠가둔 것 같은 소중한 물건, 그게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하나님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육신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제자를 만드는 이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축복, 그리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소중한 그 보물들, 그 영광이고 그 면류관인 그 보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주는다는 거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귀로도 말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돌들로도 말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나귀가 실제 말했잖아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하찮은 미물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것, 그 최고의 영광을 누구와 나누고 싶겠어요? 당연히 자녀와 나누고 싶죠. 하늘아버지는 그 하늘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될 그 세세 무궁토록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함께 누리게 하도록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아버지께서 사셨던 그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근데 또 철든 자식들은 다 알아요. 내가 이 면류관을 쓸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알죠. 철든 자식들은 그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일어나 그 면류관을 벗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죠.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상급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그 영광을 나누고 싶으신 거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자녀들은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육신의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가정을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두 기관이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그리고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학교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의 이런 획일적인 학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 학교가 세워지면서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발전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극심한 경쟁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공교육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가정과 교회까지 이 교육 때문에 심지어 가정과 교회까지 크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주일 저녁에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늦은 밤까지 학원을 순례하잖아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밥을 먹을 시간이 없죠.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최고의 축복인 이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 교육을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탁월하게 시켜주는 이 교육이 극심한 경쟁력으로 흘러가 보면서 오히려 이 교육이 가정을 흔들어버리는 때로는 이 교회까지 흔들어버립니다. 주일마저 학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 100명 그리고 성도님들 9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에 10%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의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자녀가 지금 주일날 예배 시간하고 학원 시간이 만약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볼 거 없죠. 당연히 학원 빼먹고 교회를 가야 옳은 거잖아요. 그 당연한 걸 왜 물어? 그 중에 목사님도 100명이나 했는데. 근데 놀랍게 49%가 학원을 보낸다고 말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에요. 그 49% 중에 아마 4.9%는 누굴 거예요? 목회자겠죠. 10%가 목회자 있으니까. 이 중에 지금 30대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내는 30대 부모님들은 70%가 학원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학원 시간과 주일 예배 시간이 겹치면 교회 예배를 보내지 않고 학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줘야 될 하나의 교육이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가정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어떤 가치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떤 훈육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주일 예배 시간마저도 학원을 가지 않으면 중간고사와 학기 말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한 일들을 또 행해 가십니다. 교육을 감당하되 교회와 가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학업과 신앙과 인성까지 전인적으로 세워가는 이 기독교 대안교육이 선교지 안에 그리고 이 한국 사회 안에 하나님이 옹기종기 이렇게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짧은 한 3분짜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 잠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아마 뜸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연후 학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아침을 여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세우고 싶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전교생은 21명이고요. 7살 아이부터 17살 친구까지 있습니다.
아침 9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큐티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아침을 큐티로 열어요. 그 큐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큐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수업 시간. 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는데요.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영어 교재와 진단 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학습으로 자신의 역량에 맞춰 공부합니다. 아이들의 책상 한편에는 스스로 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골카드는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가 얼만큼의 양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골카드를 쓰고 자기가 정한 거니까 더 책임이 더 많이 지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죠.
선생님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또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또 성적도 계속 올라가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주도학습으로 진행되는 CGS에는 중간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대신 개인의 진도에 맞춰 스스로 시험을 치른 후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완전 학습 시스템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좀 더 자주 가서 확인을 해주는 편이에요. 잘 되는 애들은 선생님이 필요할 때 알아서 깃발을 꽂아요. 그럼 그때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을 도와주지만 잘 안 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틈이 나면 깃발을 꽂지 않아도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얼마큼을 끝냈는지, 집중을 하고 있는지 가서 항상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And then I will choose my second sentence.
자기 주도 학습으로 주요 교과목을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는 엑스트라 교과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영어 토론과 작문 수업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면서 함께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또 말씀 암송과 다양한 예체능 활동은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되게 배우기 어려운 악기인데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배우니까 재미있고 성취감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세워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CGS에서 아이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스스로 공부하며 하나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사는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저희가 선교지에 나갈 때 저희 애들이 이제 3남매인데 이제 9살, 7살, 4살일 때 저희가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 위로 두 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막내 딸만 지금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자녀들은 선교지에 있는 이러한 기독 대안 교육을 통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같이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돌아보거나 또 아이들의 학업을 저희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공부는 제가 하는 거예요.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가 다른 영상도 있는데 제가 PPT로 이 기독교 대안교육인데 지금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 아마 지금 이제 우리 몇 명의 학생들이 하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했던 이제 곳에는 이 SOT라고 하는 School of Tomorrow라고 하는 이 시스템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했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7년을 이제 이 학교에서 저희가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이곳으로 이제 공부한 우리 졸업생들 우리 그들 중에 이제 세 명의 우리 지체들의 한번 고백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한번 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제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지금 재학 중이다가 이제 지금 군대를 갔어요.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SOT 교육에 차별화된 자기주도 학습이 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대학에 와서도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여 쉽게 적응하고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뚜렷한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다져진 신앙과 분별력으로 여러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기초로 교육을 받으며 어린 시절과 10대를 보낸 것이 저의 인격과 신앙 형성의 중요한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학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세리라고 해서 텍사스 A&M에서 이제 공업을 공대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교육보다 어린 시절 가치관이 형성될 때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축복이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육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 안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잘 알지 못했던 저는 SOT 학교를 다니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체질화 할 수 있었고 공부하는 것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기독교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며 키워갔던 리더십 훈련들은 대학에 와서도 좋은 영향으로 자리 잡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 마지막 한번 세 번째 우리 형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빈 형제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하이스쿨에서 수학 교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생활 패턴이 일정한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율과 선택이 주어지는 대학 생활에서 학업과 일상을 스스로 조절하며 균형 있게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SOT를 통해 배웠던 공부와 목표를 세우는 습관들이 대학생활 가운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정직하게 성취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기독교 대안교육 SOT의 가치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평생 갈 우정들도 쌓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세 명의 지체들의 어떤 고백만 듣게 됐는데요. 사실 이런 기독교 대안교육을 통해서 이제 공부했던 우리 지체들 그리고 좀 쉽지 않죠. 다시 또 대한민국에 이제 주로 이제 이 학생들은 선교지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외국으로 간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메일로 보내온 거예요. 사실 이런 고백들을 대다수의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하게 됩니다. 학업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계획을 자신이 세우고 그 학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되 정직하게 성취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친구와 선후배 간의 경쟁이 아니라 우정과 배려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기초로 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한 목소리를 내며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래서 신앙과 인성만이 아니라 학업까지 또 전인적인 영역에서 잘 자라가도록 돕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볼까요? 말씀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처럼 지혜가 자라는 겁니다. 지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이죠. 키가 자랍니다. 신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사역했던 필리핀의 그 학교도 저희가 10시 되면 자라고 합니다. 왜? 공부는 늦게까지 남아서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공부는 교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공부는 집에 와서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친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운동을 한다든가 혹은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한다든가. 오히려 그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서 스스로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영적인 부분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사회적인 부분에서까지 함께 자라가는. 그래서 학습이 어떤 지적인 부분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부분, 총체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이러한 기독교 대안교육이 놀랍게도 제가 있었던 필리핀에는 한 500개 정도의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학교가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50명, 커야 뭐 100명 이런 교회들이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도 아까 우리 목사님 따라가서 잠깐 봤는데 여긴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책상을. 근데 우리 필리핀의 대부분의 학교를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이 예배당 하나에 저 옆면에 베니아판 이렇게 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니아판을 이렇게 내리면 얘가 이렇게 딱 서서 뭐가 돼요? 책상이 돼요. 고리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주일날은 이걸 다 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걸 내려서 책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학교가 약 500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저런 학교가 이제 한 100개가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런 곳에도 놀랍게 그 공산권인 그곳에도 이 기독교 대안교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꼭 선교지가 되어가는 것 같은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도 우리 현산교회 안에도 그죠? 이런 기독교 대안교육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로 허락하신 우리의 그 자녀들을 전인적인 영역에서 잘 자라가도록 우리 모두가 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뭐 애도 없는데 우리 집은 뭐 이런 기독교 대안교육을 보낼 애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대안교육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한번 PPT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놀랍게도요, 저 말은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한 아이를 부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희가 16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 아내가 가장 힘쓴 일이 있다면 주로 30대, 40대 초반에 엄마들, 아이를 하나, 둘씩 키우는 그 엄마들을 돕는 일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수원에서 아이들 둘 데리고 저 안산에서, 하남에서 와요. 아이들을 둘씩 데리고. 어떤 엄마들이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하는 엄마들이. 우리 자동차 운전 하나 할래도 라이센스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필기시험 봐야죠. 실기시험 봐야죠. 왜? 중요하잖아요. 운전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이 주어지잖아요. 운전 하나 하기 위해서도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시험이 필요해요. 우리 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얼마나 이 소중한 일이에요. 그죠? 이 소중한 일을 요즘은 배울 수가 없어요. 핵가족이 돼서 옛날에는 할머니들하고 같이 살면 이 할머니들에게 엄마들이 한수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요즘은 이제 핵가족화가 됐으니까 유튜브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 관심자들을 또 필리핀에 데려와서 6개월, 1년씩 훈련을 시키고 한국으로 보냈던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애를 둘씩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이 와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래서 그 아이 엄마들을 모아서 훈육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는 별로 도운 게 없어요. 조금 애들 하나 데리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이미 아이들을 다 키운 저이지만 제 손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처럼 이 땅에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앞서간 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우리 모든 선배들이 내 자식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우리의 후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하늘아버지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최고의 축복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아이를 하나 출산했을 때마다 출산 경력금으로 몇십만 원씩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게 하는 일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들이 선교지만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기독교 대안교육만이 답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 땅의 공교육 안에 들어가 계신 우리 많은 크리스찬 선생님들 또 그분들의 그 수고 그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 공교육 안에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전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안타까운 이 땅에 그 교육의 현실 앞에서 가정이 때로는 무너지고 교회마저도 무너져가는 이러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 교회 안에 이러한 좋은 또 기독 대안교육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해가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마지막 어떤 훈육에 대한 이 학부모 교육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짧게 함께 나눴었는데 이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안에 계신 그 선생님과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아이를 집중해서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가정에 계신 부모님이 한 아이를 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한 아이를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고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같이 보고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세워가게 될 때 얼마나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현상교회 안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 나는 이제 태가 다 끊겼어 이게 아니고 태가 끊긴 이미 어르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의 그 기도와 그 후원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들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지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 이 축복 앞에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영적인 영혼들을 낳고 양육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정말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이 축복들,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온몸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두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해가는 이 축복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가정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좋은 것들 함께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온몸으로 경험해가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